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모든 인생 동안 따라가야 될 삶의 모범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히려 높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취하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은 게다가 스스로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여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포기하고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는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며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참되고 유일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더 우선해야 되고 우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교훈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권리 포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신령한 방식이다. 하늘에 속한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삶의 방식이다. 권리 포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8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섯 번째로 교훈하는 주제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음식을 과연 먹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꾸름이라고 그랬습니다. 8장, 9장, 10장. 과연 이방의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예수 믿는 성도가 먹을 수 있는가라는 이 주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8장은 이 주제의 서론으로서 신앙과 관련된 지식은 반드시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려는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마무리하면서 8장 마지막 절, 8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다른 지체들이 보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으로 8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아니 바울은 복음의 자유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우상은 헛것인데, 헛것인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것인데 먹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를 혹시 연약한 세계관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가 실족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내가 스스로 양보하고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은 이런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 포기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함으로 인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복음과 구원의 사역이 더욱 힘있게 발휘되는 능력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의 포기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포기했는가를 확인하면서 사실 우리 시대가 자기의 것, 자기의 이익을 강조하는 시대 정신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핀잔 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보면 9장에서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독특한 언어적인 문법 체계를 하나 이용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지나치게 질문이 많아요. 이 질문이 심오한 철학적인 어떤 사색이나 만에 여러 논리적인 막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 만한 깊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쉽게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 내용에 대해서 맞춰가기 위해서 단순한 반응과 확인을 유도하기 위한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의문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쉬운 성경이나 여러분이 집에서 읽는 개역개정, 개역판 성경을 보면 질문형이, 의문형이 15번 나옵니다. 근데 NIV 영어성경을 보면 19번 나오고 그리스 원어를 살펴봐도 19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 바울이 27절, 27절까지 있는 본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던지면서 야, 그게 맞냐? 이렇게 했냐? 이게 뭐냐? 왜 당연히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계속 사용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집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문형 무엇이 아니냐? 무엇이 아니냐? 이 우, 우크, 욱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문법에 부정형 의문 부사를 쓰는데 이 말은 무엇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인데 대답이 뭐냐면 긍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반어적인 의문형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12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특성만 살짝 고려해 보아도 오늘 본문이 바울이 고린도서 9장을 기록하면서 그만큼 감정적으로 고양되어 있어요. 열정을 쏟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냐? 너무 명백한데 왜 그랬느냐? 라는 식으로 스스로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문법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선 1절과 2절부터 눈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주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어적으로 내가 주님을 보지 않았느냐? 보았다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기는 사도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관습으로부터 앞서 8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실체가 없는 우상, 실체가 없는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 그것도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렇게 우상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헛됨을 잘 아는 영적인 복음의 자유인인 것을 1, 2절에서 강조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내가 아니냐.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분명히 사도가 맞다라고 인정받아야 될 마땅한 위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약간의 감정을 섞어가면서 흥분하면서 1, 2절 반어적으로 질문하며 확인을 유도했을까요?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몰랐으면 되는데 바울도 알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아!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1, 2절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3절 내용만 가지고 과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비판했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데 첫째가 앞서 1절, 2절에서 나왔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보았냐? 주님께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을 받은 자가 맞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성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바울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지금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와 함께 우리가 계속 이번 여름 이후에 다루게 될 고린도 후서까지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바울이 내가 사도가 맞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가 맞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내용의 대부분을 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비판하는 일은 실제로 있었다고 보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의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오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번 대답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원래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의 주요 핍박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분명히 부활 이후 승천하셨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니 만났다는 표현보다 주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히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사도라는 사실이 확인되죠. 게다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공을 세웠던 사역을 도모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며 비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바울이 고린도의 일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내용은 4절부터 오늘 본문을 쭉 끌어가는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4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교회가 경제적 보수를 줘야 되냐, 저 사람을 경제적으로 후원해야 되냐, 월급을 줘야 되냐, 사익비를 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어쩌면 비판을 받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곧바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 말이 뭐죠? 복음의 사역자가 경제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되물은 거예요. 내가 과연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어서 여러분 5절을 잘 보세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여기 주님의 동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혈육적인 동생들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주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교회가 시작되는 곳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3절 이유를 보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회의를 주관하고 많은 사도들과 더불어 교회를 함께 치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그 동생들도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했고 복음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성들이나 그리고 개바처럼 베드로처럼 아내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아내와 동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음을 드러냅니다. 대개 여기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역자가 결혼할 수 있다. 내가 왜 독신인데? 라고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맥락을 보세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9장 1절부터 18절까지 흘러가는 맥락, 4절 이후에 이 맥락을 보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복음의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보수를 받아도 된다라는 권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가 탁 나와서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사역자가,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 문맥의 흐름을 참고한다면 당연히 복음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경제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만약에 그가 독신이 아니라 아내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내와 사역자의 아내와 가족까지도 그의 경제적 보수를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역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맞는데 틀리지 않지만 문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 말은 아내가 있을 경우에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 다니는 사람보다 두 사람, 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녀 수까지 그가 사역에 부담이 없도록 경제적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바나바와 우리가 바나바만 스스로 일을 하면서 직접 재정적인 필요를 감당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재정적인 필요를 마련했다고 6절에서 밝힙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바나바와 동행했던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14장 제1차 선교 여행인데 그때 과거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인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설교할 때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비량을 했는가를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인가?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한번 다녀갔을까?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왜 바나바 이름을 들먹일까? 여기에 굳이 1차 선교 여행 때라면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신경을 꺼도 될 만한 과거의 바울의 사역 행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학자들이 보통 고민할 때 굳이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할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 바나바가 여기 바울에게 다녀갔을 가능성 다녀갔던 그 기간에도 똑같이 바울과 더불어 며칠 동안 일을 했을 가능성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나바의 면식을 얼굴을 알고 있거나 바나바도 함께 일했던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인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8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가죽을 자르고 오려서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 원래 바울이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직업 교육을 함께 첨가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랍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의 선생이지만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반드시 시켰더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엄한 교육을 받고 선생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쳤지만 스스로 직업을 천막을 기워서 이렇게 만드는 가죽을 오리고 가죽을 깊고 천막을 만드는 이 기술을 함께 배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3절에는 그가 그 기술이 있어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운영하는 천막 제조 공장에서 분명히 일을 했던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을 마련했다 스스로 이 말도 사실인 거죠. 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 계속해서 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근거를 덧붙이면서 사도는 복음의 사역자는 또 자기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냐? 7절에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 풍습상 직장 세 가지, 직업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군인이 군대에 징집되고 스스로 군인이 되는 로마 시대의 군인은 의무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비를 받는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을 예를 들면서 군인이 스스로 밥을, 밥값을 계산하면서 해결하면서 그렇게 군대 자원을 하자는 건 누구 있냐? 아니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 농부가 일을 하면서 포도원을 이게,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포도가 달릴 때 그 중에 하나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냐? 그 다음,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그 자기가 키우는 그 양에서 젖이 나올 때 그 젖을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염소젖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없느냐 이런 내용을 빗대오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힘줘 강조합니다. 왜 하필 직업 종류가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다른 상인이나 다른 내용들 많았을 텐데 이 세 가지 직업을 들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슬쩍 빗대봤습니다. 아무도 군인의 예를 들었던 것은 스스로를 복음사역자가 영적 싸움을 진행하는 신령한 군인이다.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무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영적 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뜻들 보입니다. 농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영적 농부로서의 사역이죠. 목자, 주님의 백성을 돌보는 영적인 목자로서 자신을 비유할 수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을 다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일반 사회에서의 이런 직장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근거가 뭐냐? 구약의 말씀이나 구약 성경의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면서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그 소에게도 적절하게 음식을 먹도록 안내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 내용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사역자들에게 복음 사역자들에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고에 마땅히 경제적으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구절에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소를 위해서 말한 줄 아느냐? 바울이 덧붙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면 소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수고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받아야 될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걸로 봅니다. 13절에서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사역했던 자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 음식으로 먹거나 적절한 보수를 받았던 실제 사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일반 사회의 직업 7절에 이어서 이 9절이나 13절의 이 내용은 복음사역에 대한 경제적인 보수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더욱 강력해지고 바울의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더욱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드는데요. 바울은 이런 이상의 변증들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근거를 제시해요.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경제적 후원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사실을 소개하는데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0절이나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은 자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복음사역의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찬찬히 근거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복음사역자들이 사역에 충실하기 위해 경제적인 보수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권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12절과 15절에서 거듭 두 번이나 자신이 보수받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마땅한 이런 이유나 근거를 통해서 마땅히 자기 사역에 대해서 경제적 혜택을 보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역시 첫째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힙니다. 당시 이 내용은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어요. 역시 고린도 사회 안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의 도시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테네나 고린도에서는 그리스의 철학을 가르치는 세상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선생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고 자기들이 알고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강연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은 이 선생들에게 경제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후원은 단순한 후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경제적 후원을 받았다. 그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은 나는 어떤 선생을 후원하고 있다. 선생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상호 무엇을 연결시키느냐 하면 사회, 그 다음 정치, 경제적인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나는 우리 시에서 제일 똑똑한 탁월한 선생 저 사람을 내가 후원하는 후견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후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고급 시장인 저 사람에게 내가 후원을 받고 있어. 상호 사회적인 이런 신분이나 자기들의 명망을 더 높이기 위한 수준으로 사실은 후견 제도가 발달되어 있었더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로부터 만약에 후원을 받았다고 치면 교회 밖의 시도도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자체의 영광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오히려 축소되어서 예수와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도 그런 선생 중에 한 명으로 그냥 가르친 중에 하나겠지라고 전락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 제도를 스스로 벗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그리스의 철학을 가르쳤던 선생들은 대부분 그리스의 철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시켜서 영혼이 고급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는 저급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을 천시적인 겁니다. 경악에 여겼고, 아니 선생이 어떻게 뭐 몸을 놀려가지고 일을 하냐, 아니 선생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하고 저런 노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참 이 부정타격스리, 이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거든요. 여기에 바울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능과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전부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에 따라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창조사의 자체에 흠이 가지 않기 위해 그는 떳떳하게 일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복음 사역이나 자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오해되고 곱게 되지 않기 위해 그는 스스로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면서 일을 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가 왜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2절을 근거로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복음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 자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직접 노동을 하면서 사역을 지행했을까요? 이게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논리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복음 전하는 자신의 그 사역과 그 일은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주님께로부터 부여된 직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여기 이 단어에 해당하는 그리스 원어가 강요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강요된 일을 내가 감당한 것이다. 이 내용의 의미를 만약에 17절과 연결해서 보면 본인이 자원해서, 이 자원했다는 말도 쉬운 성경을 풀었는데요. 원래 그리스 원어를 보면 자유인으로서라고 읽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자유인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선택에 따라 내가 자원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밝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가지고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내 보수받을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일 자체는 주님께로부터 강요된 일이다. 더 나아가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런 자기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노동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가면서 했던 이 마땅한 이것에 대해서 마땅한 사역임과 동시에 더 나가면 내가 주님께 받을 상이다. 권리를 포기한 것 자체가 마땅한 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그 이 땅에서 권리를 포기한 것은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부터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빗대가지고 마땅히 상이다 이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주님께 부름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체, 그 구원을 소개하는 유일한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일할 수 있도록 강요화시키고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직분자로 소명자로 불러주시고 쓰임받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가 앉아 예배하면서 이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복음, 이 구원의 영광은 이 땅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면서 동시에 그 복음에 충실한 삶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구원을 드러내고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의 상 자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논리는 내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면 주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겠지, 이 정도의 계산에 따져가지고 최고의 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라서 그 주님이 자기를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부여해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일을 맡긴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인들과 한번 만났을 때 유명인들로부터 사인을 받았을 때 어우 영광스럽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수고는 내가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찾아갔고 내가 그 사람 만나려고 기다렸고 내가 마음을 들여가지고 한번 만나려고 사인받으려고 기다렸는데 내가 왜 영광이 되죠? 이게 뭐냐면 그것 자체가 스스로가 기쁘고 가치가 있다고 규정을 하면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 자기를 부름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실 자체가 소명받은 것 자체가 주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존귀로서의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안 받아도 될 만한 최고의 보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바울은 주님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삶에 충실하도록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 일과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한 것이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누가복음 17장 10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거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교훈했어요. 마치 바울에게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교차적으로 적용되면서 들립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줬고 주님께 부름받은 종으로 자기는 그렇게 일을 한 것 자체가 영광이고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 19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복음사역을 감당하면서 보수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던 사실과 더불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자기 사역 자세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자신은 자유시민이라고 밝히는데 사도행전 16장 37절이나 22장 25절 등을 인용을 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시민하고 로마 시민권은 급이 다릅니다. 그냥 자유시민은 그 도시에 속해 있는 노예가 아닌 일반 시민을 말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재판에 과정 없이 매를 맞거나 구속당하지 않을 만한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급을 낮추어서 내가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종이 되었다는 이 말도 그리스 문법으로 보면 스스로를 수동태로 피동태로 말하는 겁니다. 종으로 삼았다. 내가 스스로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밝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가 2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 살았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살았다. 이거는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율법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구약 율법의 그 규례들을 차근차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접촉점과 기회로 삼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율법 아래 사는 것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구분받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차근차근 접촉점을 삼아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고 반대로 2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열방으로 퍼져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민족의 구분을 넘어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이방인들을 만나면 괜찮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괜찮다.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또 말했겠지요. 그것을 21절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주의하고 절제하면서 그들이 뭔가 이야기하다가 뭔가 좀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런 눈치껏 보고 살짝살짝 진리에 교정하지만 그의 의지와 그의 세계관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만한 혁명적인 발언 대신에 그가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힘을 썼다라고 반증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지혜가 없죠.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다른 바울의 편지의 글들을 종합해서 보면 대화를 하다가 사실은 막 다툼이 생길 때는 절제하고 온유한 것 자체가 그 방식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대 그림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과정을 산출해가지고 이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가?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가? 여유가 있는가? 겸비한가? 정직한가? 상대방의 입장이 그러한가? 성경은 그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이어갈 것을 대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돌아보건대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하잖아요.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종이 내가 종이니까 주님께 강요되어서 이 사역을 진행하는 복음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나 다양한 신학적 전제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은 어떻게 그가 반응했는가를 설명하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 역사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어떤 주장을 하거나 자세를 가질 때에도 과연 이 그 내용이 구원의 역사가 도움이 될 것인가 막힐 것인가를 따져볼 때 절제할 수 있으면 성숙한 거겠죠.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자기 삶의 행동과 복음사역의 자세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그렇게 힘썼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사역을 정리해보면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만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성실히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신앙과 경건을 타협하면서 방종했다고 해석하면 본문을 흐름을 놓치는 거겠죠. 그의 다양한 방식은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갖추면서도 만나는 대상에게 적합한 복음사회과 가르침을 진행할 수 있는 지혜였고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총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자기 뜻과 자기의 관점이 관철되기 위해 노력하죠.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합니다. 주어진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윽박 지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리더십이자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아니 세상에 늑대 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것도 개인적인 웃겨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유대사회 안에 마을로 보내요. 아 유대사회라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늑대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 구약이 지향하고 결론적으로 계시했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유대사회를 핥히고 생채기를 내며 찢어 죽일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자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위협적인 맹수 소굴에 양을 돌려보내며 뭐라고 말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을 가르쳐요. 이상의 내용을 오늘 바울의 모습에게 대입시켜보면 그가 종처럼 그리고 지혜롭고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사역에 임했다라고 길러내릴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에 대해서 총평을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2년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옆에 아테네에서 열렸던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스포츠 재진인 올림픽의 버금가는 엄청난 스포츠 축제가 있었어요.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스미안 축제가 있었는데 2년에 한 번씩 도시대항 스포츠 대회가 이스미안에서 막 열렸더랬어요. 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상을 얻기 위해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힘썼는가 사례를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하나가 24절부터 26절 앞까지 보면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는 육상 선수들. 이 선수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상이라는 게 스포츠 재전에 출전해가지고 이기고 나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거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면류관이 시들어버리잖아요. 아니 이게 금땡이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파리가 있는 거 씌워주면 일주일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게 버려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만한 그 관을 얻기 위해서 물론 거기서 입상한 자들은 그 도시에서 열리는 엄청난 뒤풀이 축제에 당당하게 입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죠. 표를 주죠. 적절한 명예와 물질적인 보상에 따라온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정리하면 이 땅에 속하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썩어 없어질 만한 그것들을 얻기 위해 육상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국가도 세계적인 어떤 축제에 스포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어떻게 준비하는가 잘 보세요. 자기를 절제하고 주어진 과정에 훈련을 매진하면서 자기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면서 힘을 다해가지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올림픽에서 88올림픽에서 허들 경기에 금메달을 땄던 미국인 육상선수의 신문에 난 기사를 지금 저도 감동적으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30년 전이죠. 에드윈 모제스라고 하는 흑인 육상선수의 허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펄짝펄짝 그걸 뛰어가는 110m 세계기록 당시 보유자였고 그 사람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까지 그 당시 200개의 국제대회 3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검은 나비. 나비처럼 펄짝펄짝 뛰면서 뭐 어때 엄청난 선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역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연히 딸 것이라 기대했는데 땄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는 기자가 그를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사인을 알았다 요청을 했어요. 이 에드윈 모제스가 그 사람에게 사인을 딱 바로 해주지 않고 한 며칠 동안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인을 해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내게 종이를 단순히 내밀었지만 내가 이 사인을 하기 위해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몇 팟캐스에 물통, 몇 물통에 해당할 만한 땀을 흘렸다. 와, 명언이죠. 제가 신문기사를 그걸 딱 읽고 와, 에드윈 모제스, 에드윈 모제스 수십 번을 썼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멋있는 명언이네.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의 수고가 어땠던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그걸 잘 압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스미아 축제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압니다. 그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해서 입상한 결과는 겨우 이 땅에서 조금 효력이 있을 만한 썩어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을 것들 그걸 얼마나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매진하고 있는지.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에게 주어진 마땅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마땅한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달려왔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를 더 말하는데요. 26절 뒤에서 마지막 27절에 나오는 이 선수는 뭐냐면 권투나 레슬링 선수나 맞붙어가지고 육체를 부딪히는 이 격투기 종목의 운동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투기 종목은 막 맞서가지고 상대를 정확하게 간격하거나 상대를 정확하게 쓰러뜨려야 이길 수 있는 경기잖아요. 몸을 부딪혀가지고 막 서로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역시 자기들 말하기를 격투기 선수를 자기에 비교해가지고 상대가 없는 허공에다가 아니 그것도 선수가 상대를 맞춰야 되는데 주먹을 뻗었는데 상대가 피해가지고 허공에다 계속 헛손질을 해보세요. 자기 힘만 쭉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헛힘을 쏟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그 역사를 위해 자기 몸,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여기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말도 자기의 절제와 더불어 앞서 밝혔던 권리 포기가 포함되어 있는 극기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훈에 철저하게 신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사실을 함축하는 표현이겠죠. 내가 내 자신의 몸을 그렇게 쳐서 복종한다. 자, 이 사람과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영광을 충분히 인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 드러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영광이 잘 소개되기 위해 자기의 일상과 모든 사역에 적용하면서 매진했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보수의 권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러하니까 내가 받기를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종처럼 섬기는 자세로 복음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후세대계 성도는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런 본문을 가지고 대강 이렇게 하면 이 다른 교회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들이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으니까 아 전도사님 월급이 아니 노동을 일하는 사람 봐라.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일해가지고 5일 동안 일하는 그들이 받는 게 150만원인데 전도사님은 뭐 아니 주일 뭐 새벽기도 1시간씩 따져서 7시간 일주일 수요예배 1시간 반 뭐 차량 운행 1시간 다 따져가지고 뭐 10시간도 안 되는데 뭐 보수가 그런 말 줄 필요 있나?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적어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들고 있는 사역자나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시원찮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별로 효력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양심과 그의 삶을 어떻게 소명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선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을 그동안 청년 시절부터 칼질을 해왔고 비판을 해왔고 뭐 저거밖에 안 되냐 라고 욕을 해봤는데 돌아와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은 칼을 쏟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저 역시도 부족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논리를 보세요. 더 놀라운 것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경제적으로 후원한 것을 바울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거 내가 잘 받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곳에서는 자비량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받아요. 그 왜 자비량을 하고 일을 했을까?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고린도 사회의 사회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질 것 같으면 이렇게 오해할 것 같으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야 이게 뭐 마땅히 교회가 목사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상황이 그러면 굴을 굽고 눈을 쏘는 거죠. 그걸 무시라고. 그러나 상호 신앙 안에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성숙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흠이 생기지 않도록 성숙한 자세로 바울이 임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스스로의 권리 포기와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사실만 우리가 배워도 충분히 넉넉한 본문의 질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바울의 권리 포기, 그러면서 복음사에게 성실한 자세, 이렇게 주제를 만들 수 있겠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동이 옵니까? 복음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것만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지대하다는 사실에 대해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걸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에게 그 정도야? 이게 그 뭐 내가 내 삶은 변함이 없는데? 라고 자꾸만 내 피부치, 내 감각, 이 땅에 속한 것들로 복음을 자꾸만 치환시켜버리거나 그냥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급을 매기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영광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종종 발견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사역의 자세를 말하면서 사실은 감춰져 있지만 복음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소망하는 것만큼 경건의 모습과 능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 삶의 영역에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한 싸움에 매진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 하나만 내뱉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권리를 포기해왔고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런 어떤 복음의 소개와 영광을 들었던 바울의 예를 들었던 입장에서 어떤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을 소개했던 바울의 마지막 인생 말미에 쏟아내는 고백이고 우리를 격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렵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같이 한 장 할까요? 450장 하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찬을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데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셨던 죽음과 대속을 상징하는 교회가 2000년 동안 고유하게 지켜온 은혜의 도구입니다. 450장 우리 같이 시간 찬송하죠.